그 웃으시는 얼굴 그 상태로 설교 들으십시오. 1999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살던 72세 엔지 할머니께서 복권을 사셨습니다. 이 복권은 당시 돈으로 3밀리언 달러에 당첨이 됐습니다. 대단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뭐 설마 됐겠어 하면서 찾으러 가질 않았습니다. 복권 발행회사 측은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이 만성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괜히 이 얘기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대신 이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영국이니까 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할머니가 이게 복권에 당첨되셨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 심장마비 날까봐 못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서 지그시 돌려서 이야기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스 목사님이란 분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가서 은근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신방 왔는데요. 할머니 얼마 전에 복권 사셨다고 자랑하셨죠? 그 복권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 평생 복권이 된 적이 없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에임스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되면은 어쩌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되면 목사님 다 가져요. 이게 에임스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들은 마지막 음성이라고 합니다. 에임스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할머니는 멀쩡하게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상금 반을 떼어서 돌아가신 목사님 유가족에게 떼어주었다는 이게 아름다운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저도 분간이 안 되는데 어쨌든 99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남편 잃고 돈을 얻은 그 사모님이 복된 것일까요? 아니죠. 돈을 얻고 담임 목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버린 그 할머니 교인께서 복된 분이실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라는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문이지요. 한문으로 이 복복자라고 합니다. 복복자. 이 글자는 중국집에 가셔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이 글자가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거꾸로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거꾸로 붙이면 또 중국말로 온다라는 뜻이 있어서 더 좋대요. 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복복자가 참 재밌게 생겼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신이라는 뜻인데 그걸 빼놓고 보면 요쪽이 아주 재밌어요. 입구자, 입구자의 밭전자예요. 그 입에 들어갈 음식들이 밭에 풍성이 있는 상태, 그 배부른 상태, 풍요로운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요것만 복이 아닌 게 신이라는 신자가 포함되어야만 복이다. 참 중국 사람들 묘한데요.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배부르고 등 따숩고 평안한 것, 요것이 복이 아니고 신이 함께 있어야만 복이다.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요게 없으면은 요게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을 피해서 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은 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간단한 요약을 화면에서 보시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개, 그리고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개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해야 될 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원하시는 그 복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책 표지가 화면에 나오지요.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썼고요. 그리고 소유와 존재 화면에 나오는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To Have or To Be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류의 가치 기준이 존재에서 소유로 바뀌어 나아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거리가 있다, 나 요즘 힘들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전 사람들은 I am으로 표현했대요. I'm in a trouble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문제가 있어요라고 I am이라는 문장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I have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하죠? I have a problem 이런 식으로 해서 have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전에는 존재 I am이었는데 지금은 I have 소유로 바뀌고 있다. 가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분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 뭔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 존재,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욱더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호텔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추도 예배가 있게 되는데 제가 뭐 촌사람이니 호텔에 가봤겠습니까?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에 가야 되는데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가시는데 장로님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고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장로님이 타신 차는 그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각지고 커다란 에쿠스라는 차를 타고 가셨고 저는 그 뒤를 따라서 한국에서 제일 싸다는 엑센트라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 까맣고 커다란 차는 VIP 주차장으로 저는 노상 주차장으로 동행인데요. 같이 왔는데요. 소용 없으니까 그 차는 빼세요. 아 그런 경험을 당하고 나니까 아 역시 차는 좋은 차, 큰 차를 소유해야 되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김 목사가 지금은 미국 와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외제차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꽉 차지 않은 사람, 빈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뭔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은 전공책들이 끼어 있는데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백과사전 전집이 끼어져 있습니다. 뭔가 소유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적의 일입니다. 대학 다닐 때 소개팅이라는 게 있는데 소개팅이라는 것을 나가게 되면 당신이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셀폰이 없기 때문에 그 주선자가 없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복장을 통일해서 갑니다. 아, 저는 무슨 가디건을 입고 있다든지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했던 그 패션 아닌 패션이 있었는데 멀쩡하게 안경 안 쓰는 사람이 저는 까만 뿔테 안경에 타임즈 매거진을 들고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생전 보지도 않았고 읽을 수도 없는 잡지를 들고 나갑니다. 왜요? 내가 안경 쓰고 그 어려운 영어 잡지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 거야. 그래서 밑줄 치면서 보는 척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 읽히는 영어책이 읽혀질까요? 읽혀지지 않습니다.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존재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요. 1편 3절을 보시면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란 글씨로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느낌이 안 오시죠?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제가 성지에 가봤는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가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나무가요. 시냇가 말고는 없어요. 거긴 사막이에요. 나무가 시냇가 말고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다른데 아무리 나무를 심어봐야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는데도 사막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입니다. 나무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무가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무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냇가 물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그래서 가뭄이 와서 사막이어서 모든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도 그 나무는 푸르르게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쓰신 다윗이라는 분, 그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분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기의 원수인 사울왕에게도 쫓겨다녔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기 장남 아들에게 쫓겨다니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쫓겨다니다가 다닐 데가 없어서,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에 숨냐면요, 블레셋 땅에 숨어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인 골리앗,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인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던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왜 들어갔을까요? 차라리 거기가 낫다. 이스라엘에선 나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고, 차라리 블레셋 땅이 낫겠다. 거기가 나은 곳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나 미쳤소, 미쳤으니 살려주시오. 자기 처자식은 자기 고향에다 남겨놓고 전혀 데려오지도 못하고 처자식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다윗한테 행복한 조건이 보이십니까?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윗에게는 행복한 조건이 없는데, 다윗은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나한테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 진리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넓은 수영장이 있는 집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차가 고급인가 싸구려인가? 고급차를 가져야지 행복합니까? 자식이 인류대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서 부모님 잘 봉양할 때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등따숩고 배부른 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지 않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땅, 참 살기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카고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도 그럴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세계 178개국 중에 당당히 한국이 10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0등을 넘었습니다. 거의 뒷동네인데. 1위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1위가 어디일까? 호주 부근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비누아투 공화국이라고 해요. 제가 도대체 이 나라가 뭔지 모르겠어서 인터넷 검색창에 비누아투라고 썼더니만 나라는 안 나오고 비누아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누 깎아서 만드는. 도대체 이 나라가 뭐가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이 나라에 유명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번지점프가 이 나라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번지점프 아세요? 번지점프가 이제 고생하게 고무줄 같은 거 달아가지고 대롱대롱 이러고 있지만 원래 번지점프가 시작한 여길 보니까 나무 덩풀 갖고 묶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동네 성년식이에요. 그걸 통과해야지 성년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밧줄 길이를 제대로 안 재가지고요. 사람이 그냥 땅에 꼬라 박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본 사진에는 그 사람이 이거 하다가 땅에 머리가 박혀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그거. 도대체 이 나라가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거 하면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험한 나라여가지고 그렇게 담력 키우고 성인이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무시해서 안 돼요. 살아남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제일 행복하대요.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낀대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행복하지 않아. 옆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봐봐. 정말 잘 살잖아.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당신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못하지. 비록 인터넷 없고 인터넷 안 되고 TV 안 나올지라도 이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요? 옆에 있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비교 안 해요. 그냥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세계 1위의 행복 국가랍니다. 2위도 아주 우스운 나라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 4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한숨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됩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얕게 세상의 편법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것 보면서 부러워하고 배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하지 못할 것을 비교해서 내 신앙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참 가난했던 동네입니다. 봉천동이라고, 서울의 봉천동이라고 아십니까? 밭들봉자, 하늘천자, 뭐 이름만 들어도 별로 잘 사는 동네 같지 않습니다. 느낌이 안 오시나 본데요. 이 동네에 사셨던 아주 유명한 분들 중에는 최성희 사모님과 최석호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동네에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아이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래 보곤 살아도 위에 보곤 못 살아. 아래 보곤 살아도. 가난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보곤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보곤 못 살아. 이 말씀이었어요. 아이 귀에 딱지가 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말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감사한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서 비교하게 되면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참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말은 절대로 주어가 하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라는 말 뜻 자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한테 비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정상일까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겨가 뭡니까? 겨는 모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왕겨, 그리고 키질한 겨, 그리고 티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겨가 뭡니까? 쌀을 추수하고서 그 껍데기, 쌀 껍데기를 이제 겨라고 하죠. 겨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 쓸모가 있는 게 어렸을 때 베개 속에 겨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개가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잠이 아주 잘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대조되는 말인데 이 겨라는 말은 안에 있는 알맹이인 쌀 알맹이 알곡하고 대조되는 말입니다. 요 알곡은 의인 그리고 겨는 악인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가 바람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합니다.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한번 멀리 간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람 불면 다시 이리 멀리 갈 것입니다. 악인의 흥함이 이렇게 겨가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 있는데 잘 되는 거 보고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인 것과 복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복인 것과 복이 아닌 게 있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밉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부자 돼서 신앙이 더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그럼 그건 복입니다. 건강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힘이 펄펄 넘치게 건강하게 돼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기게 되면 그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여러분 똑같은 것도 똑같은 모양으로지만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또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이것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인 것과 복이 아닌 것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복은 그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복은 무엇이냐?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워런티다라고 설명.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워런티가 뭡니까? 만드신 분이 고쳐주는 거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워런티는요, 간단한 물건에는 없습니다. 어디 달러샵에서 뭐 몇 센트짜리 뭐 볼펜 하나 사고 나서 그 볼펜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스운소리 듣습니다. 간단한 건 워런티가 없어요. 그런데 복잡한 것일수록 이 워런티가 있어야 되고요. 워런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건이 중요하지 워런티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복만 추구하는 분들은 워런티만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차를 사면서 차가 얼마나 튼튼한가 고장 안 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면서 고장 당연히 나겠지 워런티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정상은 아니죠. 든든한 차를 사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팔복의 첫 번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가난한 복이라네요. 아니,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하면 불편하고 비굴해집니다. 가난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을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아굴이라는 분의 잠언을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곤 이해됩니다.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곤은 뭡니까?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나 먹고 살만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두렵고요. 또 너무 가난해지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집 넘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 두렵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은 내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복이지 내가 가난한 게 복이 아니고 부유한 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라고 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게 복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좋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복. 다른 것들은 그 복에 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권세도 다 소중한 복이지만 그 복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 큰 복입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죽음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합셉슈트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미라로 발견됐어요. 이집트 최초의 여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여왕이 되었냐면 자기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왕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뒤로 빼버리고 자기가 앞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집트 법으로 여자는 왕이 못 되기 때문에 꼭 남들 앞에 나갈 때는 수염을 달고 나가서 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훌륭한 유명한 건물이 여기 나옵니다. 합셉슈트 여왕의 장제전이라는 건물인데 뭐 관광 코스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보시면은 참 재밌는 게 이 오른쪽 코너 구석에 보시면은 눈 좋은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폐허가 된 신전 하나가 있습니다. 터만 있고 폐허가 됐습니다. 이게 왜 폐허가 됐냐면 이 합셉슈트 여왕이라는 여왕이 아주 못된 여왕이었는데 여긴 돌이 없어요. 이집트도 사막이기 때문에 돌이 없어서 자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조상님의 신전을 때려 부셔서 거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결국 이 권세를 추구한 여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여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후손들이 이 건물에 있는 합셉슈트 여왕의 그림을 끌로 다 쪼아가지고 사람의 그림을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그 권세를 추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21년이나 왕을 했다라는 이 여인, 끝내 3500년 뒤에 미이라로 발견되어서 썩지도 않은 시체가 되어서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여인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의 행복의 기준이 진짜 행복 같으십니까? 아니지요. 또 다른 한 분의 죽음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이죠. 박진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35살 먹은 청년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캄보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아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밥 먹여서 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다일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밥퍼주는 거로 유명한 교회죠. 목사도 아니어서 선교사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고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사. 한국에서 온 천사. 지난 6월 25일 고아들 먹일 돈을 위해서 얘들아 나가서 돈 벌어올게 라는 말 한마디를 뒤로 남기고 한국인 관광 가이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비행기는 잠시 뒤 캄보디아 산악지역에 추락했고 선교사님을 비롯한 전원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합셉슈트 여왕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행복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